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거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11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요.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7번째 이 표적이 바로 모든 표적의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본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아시고요. 이 본문을 아마 이렇게 정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얹으면 이 사건이 앞에 얘기 드린 대로 장차 예수님 자신에게 있을 부활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이다. 아마 이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자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요, 그게 뭐가 어떻다는 것이죠? 그게 저하고 저의 일상생활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아마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시면서 보시게 되어지면 좀 더 풍성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4절을 한번 보실 건데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성도 여러분,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십니까? 예.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표적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표적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떻게 제자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평소에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나사로는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그 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상황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행동이 좀 저는 상식 밖이라 생각되어져요.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 고칠 능력이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소식 들으면 특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쳐두고 사람 살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달리 말하면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늦게 지금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그렇게 지체하셔서 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실 때, 그죠? 이틀 후에 가자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11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제자들은 이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13절에 진짜 친절하겠죠. 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들의 그 내용을 풀어서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그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아도 그리고 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도 일부러 이틀이나 늦게 가셨죠.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을 누구도 의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다르되 이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그 무덤 밖으로 이제 돌무덤이니까 그죠?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부러 지체하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전체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반응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겨오셨는데 어떻게요? 다시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계실 때 어땠다고요? 거기 있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위험이 있다고요. 그리고 16절도 보시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니. 예, 좀 비꼬는 말이죠. 주님 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니까 가면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투입니다. 지금 여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베다니로 가신다면 목숨을 건 이런 행동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사가 지내셨은 것도 아셨을 거고 그러면 뭐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셔서 그죠? 그를 애도해도 되고 그 가족을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틀이나 더 늦추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맞죠. 이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러 상황들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사건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영광 아닙니까? 이렇게 예,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줄 때 그 내용들을 보시면 대단한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요. 이게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믿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왜요? 여러분들 내용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지금 결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은혜가 되시고 저도 힘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제가 그죠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겠죠.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건 너무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보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을 직접 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저 하나님을 믿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님 좀 보여주셔서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주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인데 좀 믿게 해주십시오라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보고 확인하고 어쩌면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믿을 텐데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따지고 그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 없다거나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적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은 기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말씀의 자리로 끌어당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신비의 체험들을 그 자체로 뭐 의미가 있다라든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기적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 아니어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 다른 종교들에서도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기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체험과 기적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가운데 담고 계시는 그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는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47절 이하를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소식을 듣고는요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이 자신들의 그 신비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시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당연히 이 이후에는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라고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그럼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뭡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과 귀가 생기고 열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미 택한 자들이다. 그죠?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것이고요.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는, 아,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히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되어지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 완전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가 확실히 죽었음을 인정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를 다시 살리시는데요.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해요.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인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그죠, 직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라고요. 뭐 이거는 좀 우리하고 좀 먼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절망감,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가족을 잃는 그 슬픔, 그것으로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을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왕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에게 고통을 좀 덜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시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고통보다는 병들려 있는 그 고통이, 그것을 보고 있는 고통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한참을 기다렸다가 가셔서 살려주시고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병 주고 약 주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경우가요, 비단 나사로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안에는요,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가까이 있는 9장을 보시면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소경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 일부러 이 사람을 소경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의로하여금 알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보여주게 하는 죽음의 증상, 죽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시 사람들이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특별히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눈이 먼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어떻게 뒤집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얼마나 건져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애틋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기적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 부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문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이 나사로처럼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냥 죽은 존재가 아니라 썩어서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죽은 존재이기에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죽어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자 나사로가 아플 때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가셔서 그것도 썩은 내가 진동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한 그때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죽을 때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이때 고쳐주시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죠? 아플 때 가서 고쳐주면 이런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 평소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죽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것을 찾을 만한 근거가 없도록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 지나고 시체가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받아들여야지만, 그때야지만 비로소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이유를 찾지 않고요, 그때야 비로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 그것을 걷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다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단 이 나사로의 사건뿐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항상 이 패턴,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십니다. 한결같으세요.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 아시죠? 그죠? 백세가 되어서 씨가 말라서 더 이상 불가능한, 그래서 그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걸 못 참아서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세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절대 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으세요. 그래서 그 소망을 끊어버리시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짐을,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가, 그를 죽은 자 같이 하셨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가능성,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 여름 휴가철에 물놀이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기사 가운데 어떤 거 있습니까? 익사사고, 그래서 건져내는 거, 이거 보게 되어지는데, 보시면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힘이 완전 빠져가지고 정신없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죠?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이유는요. 그들이요, 그렇게 힘이 빠져야만 안전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그때에서야 가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죠? 깨워가, 그, 구조해가지고 깨우면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요, 내가 죽는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떠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 상황을 듣게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내가 힘내가지고 발버둥 쳐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있음과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예고한 사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그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어떻다고요? 나사로처럼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것도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전혀 살 가망이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질문이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실 때마다, 달리 말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완전히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것을 확인하셔야지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두 번째 의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번째 의도는요,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죽은 가운데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심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요? 내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 찾아오셔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인격을 개발하셔서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완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는요, 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불러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정여가 나와라. 그렇죠? 그리고 그 음성 들었을 때에 제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정여가 나와라 하는 의미가 뭡니까? 넌 이제 살았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음성 듣고 나왔을 때 주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잘나서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앞에 나와서도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 때에 나를 택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정말 내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나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표현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어차피 병들고 죽을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를 보고 있는 자들에게 절망인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붙들고 살리시지 않습니까? 왜요? 절망의 메시지를 전한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인간의 죽음과 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그를 통해서만 생명과 소망으로 바뀐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그것이 나사로의 고백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음을, 그 냄새나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지만 습관적으로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시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신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홀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 가셔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죠. 왜요? 죄송하지만 구원이 중요해서요? 아니요.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썩어서 냄새만 더 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냄새내지 않는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누가 가장 열심히 살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심하게 꾸짖으시는 거죠. 왜요? 죽으라고요? 저주받으라고요? 아니죠. 예, 깨달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찍혀서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들은요 죽은 자 같은 삶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소망 없는 자임을 쉽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세리와 창녀 같거나 혹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고 다 똑같은 시체로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행함을 하나님의 영광에 섞어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고요. 은근히 나를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섭섭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그렇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분명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그때는요 적어도 그에게서는 썩은 악취가 났다라고요. 그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들어가도 처음부터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냄새나는 시체 사이에서 더 버티지 말고 일어서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다시는 썩 냄새가 나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삶을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과 얼굴을 싸고 있는 그 헝겊을 걷어내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44절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되 우리를 얽매고 쌌던 것들은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요. 썩은 시체 나는 냄새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 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나사로의 체험을 하기도 하십니다. 이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절망과 좌절은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존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십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저를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셔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알게 하시고요. 때로는 질병을 잊게 하셔서 너는 병들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요. 안 들어주시고 지체하시는 거죠. 때로는 떨어지지 않게 그냥 그죠 붙들어 주셔도 되는데 떨어지게 내어 두십니다. 왜요? 결국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더 믿음이 생기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비록 실패와 질병으로 낙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래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요? 나는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냄새나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균열이 시작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깨뜨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요.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과 열심, 내가 가진 조건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요.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 듣고 살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다 무너져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슬피 울고 통곡하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슬픔 속에 계신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11장을 쭉 한번 읽어가 보십시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울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은 그 상황과 그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신을 잊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 아픔을 동감하시고요. 그 아픔에 동참하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울고 계시지만 그 과정을 절대 비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 한 번은 무너져야 된다. 너 한 번은 죽어져야 된다. 너 한 번은 실패하지 된다. 너 한 번은 질병에 걸려 기도하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야지 된다. 왜요? 그래야 내가 죽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더 이상 너가 아니라 나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이 믿음 갖게 하려고 내가 그 일을 허락한 거야.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알려드리고요. 그런 상황을 이제는 그 결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해 보시고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고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한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